오늘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의로움을 빼어놓을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의로움이라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곧 의로움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의로움이다. 한 사람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했다든가 어떤 뭐 그만한 자격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상은 날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기에 늘 바쁩니다. 때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버리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열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신자들에 비해서 자신은 좀 더 의롭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런 큰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의로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오해. 그렇다면 의로운 것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고자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슨 자격도 무슨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그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큰 민족을 잃을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소소한 문제, 소소한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죠. 아들 하나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 이유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 나는 자격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치르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이 이해되고 구원의 자격과 또 조건이 헤아려진다고 한다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아야지. 그래도 내가 의롭게 이렇게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어떤 자기의 조건, 자기의 어떤 이 자격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리고 헤아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만입니다. 교만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의로움은 믿음이고 순종이고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참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안에 우리가 믿음 의롭게 되는 거지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십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이렇게 보시면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의로운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내 몸이 죽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것이 첫 번째. 그가 의로운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대단하지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얘기하는 거죠. 철저히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 주실 줄 아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죠.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왜 신앙 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데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글을 하나를 썼는데요. SNS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묵묵히의 영성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묵묵히.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묵히 피었다 지는 꽃들을 봅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큰 꽃망울을 터뜨리고 나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언제나 그 자리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슬을 맞을 때도 묵묵히 꽃을 피울 때도 곧 떨어져야 할 것을 아는 양 묵묵히.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의 아쉬운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꽃나무들의 우직함을 봅니다.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자연을 묵상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시간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얻어질 영생에만 관련 있는 죽음이 아님을 다시 새겨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원수 갚는 일에 대하여 죽고 나의 험담을 전해드는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대하여 죽고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인 양 이해하고 품어주는 듯하나 속에는 뭔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내면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고 자아에 대하여 매일 죽기로 다짐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죽고 왜 나만 이해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억울하게만 하실까요? 내가 죽으면 주님은 일으켜주시고 내가 말 속에 앉으면 주님이 친히 내 손을 이끌어 그분 옆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죽고 실패하더라도 또 죽어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SNS에 올린 그 묵묵히의 영성입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묵상해봤습니다. 알아주건 주지 않던 간에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주실 줄 알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견뎌 이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줄 알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믿음은 바로 자신과 이웃과 상황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움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망스럽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기근을 만나자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애굽 땅을 향하여 가던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 또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못난 사람, 또 아들이 생기지 않자 제3의 대안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을 찾았던 그 어리석었던 모습들, 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사태를 수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정말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견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믿음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돌이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굳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될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태를 수습해 주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의지로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내 모든 심각한 문제의 사태들을 수습해 주셨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막혀 있을 때, 사방으로 막혀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가 남보다 탁월한 말을 했다든가 탁월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엉뚱한 길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니까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때로는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예. 너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예. 어떤 집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부모는 참 놀랍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렇게 시끄러워도 내 새끼가 울면 단번에 알아듣는다고. 아무리 시끄러운 곳이라도 자기 아이가 혹시 넘어져서 울면 단번에 자기 아이 소리는 알아듣는다.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군대 가서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제 퇴소식 할 때 보면요, 다 똑같이 머리 깎아놓고 똑같이 군복 입고 똑같이 다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뭐 크기들도 사이즈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면 자기 아들은 쉽게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남다르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모를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단 말이지요. 아멘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대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까 하는 거죠.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지만 한 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 되게 하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맞지 않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완전한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 하심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한 것을 깨닫고 죽는 날까지 이 사실만을 증거하고 살아가기로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내고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되는 것, 해방되는 것, 석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지요. 구원. 구원. 바울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신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믿음, 의로워졌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덫에서 빼어내 주셨다는 그 믿음, 그것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동과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동이 식지 아니하도록, 이 감격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뜨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감동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 기도문 교육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동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태아 영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져 성경적인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고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을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기도.